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서부 라스베가스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셉 롬바도 클락 카운티 보안관은 범인 스티븐 패독의 호텔 방에서 발견된 무기의 종류나 규모를 봤을 때 이번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패독이 총기를 난사한 호텔 방에서 23정의 총기를 발견했으며 이 중 12정은 범프스탁이란 장치를 사용해 자동소총처럼 개조됐습니다. 경찰은 패독의 집에서도 26정의 총기를 발견했습니다. 패독은 또 경찰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호텔 방에서 복도를 볼 수 있는 감시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했습니다. 한편 패독의 여자친구인 메릴루 댄리는 사건 발생 당시 필리핀에 있었으며 오늘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통해 패독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인 이번 사건으로 적어도 59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저온전 현미경 기술을 개발한 자크 디보시의 스위스 로잔 대학 교수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디보시의 교수와 요아킴 프랑크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리처드 헨더슨 영국 캠브리지 대학 MRC 분자생물학 연구소 연구원 등 3명을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상자들은 생체 분자를 3차원 이미지화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과거 전자현미경으로는 저온의 생체 분자를 높은 해상도로 관찰할 수 없었지만 이들의 기술을 통해 저온의 생체 분자도 고해상도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계는 이 기술이 생화학 관련 영역에 새 지평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의 연구가 생체화학의 기초적 이해와 약학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리아에서 공습을 가해 국제 테러 단체 알카에다와 연관된 반군 지도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현지 지휘관 12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두 대의 러시아 전투기가 어제 공습을 실시했으며 알카에다와 연관된 반군 지도자 중 한 명인 알골라니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알골라니가 야전 지휘관들과 만나는 현장에 공격을 가했다며 현장에 있던 지휘관 12명을 포함해 반군 5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공습이 지난 9월 18일 러시아군을 공격한 반군에 대한 보복 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습이 이루어진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 주재 외교관들이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탄압 사태에 대한 유엔 국제조사단의 활동을 허용할 것을 미얀마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정부의 주선으로 지난 2일 유혈 충돌이 발생한 라카인주 북부를 방문한 20명의 외교관들은 성명을 통해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국제조사단이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관들은 특히 불에 타버리고 아무도 없는 주거지를 목격했다며 폭력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얀마 정부는 유엔의 활동을 허가하지 않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며 유엔의 조사는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미얀마군의 대규모 군사작전에 비해 약 50만 명의 로힝야족이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앞서 국제구호단체들은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로힝야족 난민을 돕기 위해 앞으로 6개월간 4,34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 도상국들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오늘 중국을 비롯한 이 지역 성장률이 올해 6.4%, 내년엔 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4월 발표보다 소폭 상승한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동아태 지역의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고 개선된 외부 환경과 늘어난 내수로 인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국제무역이 감소할 수 있는 점과 지정학적 위기 등 불안 요소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4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대북 억지력을 강조하면서도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북 압박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 인터뷰 시간에는 섣부른 위성 사진 해석이 오히려 북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위성 분석가와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북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끼다가 밤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2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이 끔찍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 채널은 억류 미국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만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과 대화 시기가 아니라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2일 발언은 국무부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When Sarah Sanders said now is not the time to have conversations, that is the same thing that you have heard me say. That is the same thing that you've heard Secretary Tillerson, Susan Thornton, and others in this administration say.
헤던 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신을 비롯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부 등이 모두 같은 말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분명히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Now is clearly not the time to talk. When they are engaged in ballistic missile testing, when they're engaged in other types of testing, they are sending us a very clear example.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다른 종류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은 대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매우 중요한 예와 신호를 미국에 보내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노트 대변인은 지난 주말 중국을 방문한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는 틸러슨 장관의 과거 발언과 일치하며 다른 관리들 모두 그렇게 얘기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를 하고자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시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웃나라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끔찍한 행동을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y're doing too many horrible activities to folks in the region and people around the world. This is another example where I say, you know, the entire world agrees with us. The entire civilized world agrees with us that the DPRK, the Kim Jong-un's activities and actions are horrific.
북한과 김정은의 행동은 끔찍하고 이웃나라와 전 세계를 겁주려 한다는데 모든 문명 세계가 동의한다는 겁니다. 노트 대변인은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어떤 나라가 대화에 나섬으로써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미국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화 의지를 탐색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한 틸러슨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그런 지적은 틸러슨 장관의 단어 선택을 지나치게 분석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신호와 정책은 변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또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속도가 더디고 하룻밤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재는 압박을 강화해 북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었다며 이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든 것이므로 긍정적 영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미국이 억류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대화했었다며 이 같은 외교 채널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과 연관된 이 채널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maintain that channel, especially as it pertains to getting information about our Americans being held there.
노트 대변인은 그러나 억류 미국인 문제를 넘어선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틸러슨 국무장관의 외교적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옵션이 있다는 기존의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I believe that Secretary Tillerson is accurately stating that we are probing for opportunities to talk.
매티스 국방장관은 3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틸러슨 장관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기회를 탐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하고 있는 건 탐색일 뿐이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에 실망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점이 맞고 북한이 기꺼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 그들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과 일치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해석한 것과 같은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 사이의 의견 차이는 보지 못했다고 매티스 장관은 밝혔습니다.
So I do not see the divergence as strongly as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북 접근법에 의견 충돌이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북한과의 두세 개 채널을 열어두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할 수 있고 대화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1일 자신의 트위터에 훌륭한 국무부 장관인 렉스 틸러슨에게 그가 꼬마 로켓맨과 협상을 시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은 틸러슨 장관과 자신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매우 명확했다면서 이는 중국과의 다양한 계획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대북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The Defense Department supports fully Secretary Tillerson's efforts to find a diplomatic solution, but remains focused on
국방부는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는 틸러슨 장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동맹을 방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향해 전진하는 것과 군사적 옵션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 사이에 역동적인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즉 3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거듭 밝혔습니다. 즉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과 더불어 군사 옵션이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윤국한 기자와 함께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이 실행에 옮겨지는 조건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매티스 장관이 어제 청문회에서 미국이 해법을 향해 전진하는 것과 군사 옵션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 사이에 역동적인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북한에 대한 현재의 외교적, 경제적 제재, 압박과는 별도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를 거부하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경우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길 준비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상황에서 대북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긴다는 건가요?
우선 분명한 건 북한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 핵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경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우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 역시 북한의 절멸을 경고했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경우가 또 있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에서는 예방 공격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완성 단계에 도달해서 미 본토와 동맹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시설을 겨냥한 정밀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예방 공격과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군사 옵션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핵심 지휘부를 겨냥한 이른바 참수 작전이 거론되고 있고요. 또 핵과 미사일 통제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대북 봉쇄가 가능한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거나 전략 자산을 동원해 무력 시위를 펴는 저강도 군사 행동도 가능한 옵션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겨냥한 이런 방안들이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제2의 옵션으로 지칭하면서 선호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완전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옵션을 사용할 상황이 되면 북한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 옵션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이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인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전문가들은 미국이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길 경우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집중 배치된 재래식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에 보복을 가할 것이라며 이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졌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안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 시민 천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 내게 보여줄 때까지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미셸 플러너이 전 국방차관은 한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유발하지 않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취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전쟁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북 옵션이 네다섯 개 정도 있다면서 어떤 것은 더 험악한 옵션이라고 말해 군사 옵션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상황임을 내비쳤습니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미북 간에 실제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체로 북한이 먼저 군사적 도발이나 공격을 하지 않는 한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옵션은 그야말로 마지막 수단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압박 조치도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움직임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이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과 기업들을 겨냥한 지난달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중국에 대한 분명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미국이 드디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우리 미국하고 거래를 할 거냐 아니면 북한하고 거래를 할 거냐 알아서 선택해라. 북한하고 계속 거래를 하면은 우리 금융망에서 완전히 쫓아내겠다. 퇴출시키겠다. 그러한 그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고요.
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미국이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보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이란에 적용했던 것으로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의 개인과 기업, 기관 등을 금융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제재입니다. 미 의회와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보복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이를 미뤄왔습니다. 워싱턴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매우 강력한 조치라며 잠재적으로 중국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f the Chinese banking industry continues to violate the executive order, the Treasury Department has
그러면서 중국의 은행 업계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위반하면 중국의 은행들이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미 재무부가 분명히 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 중국도 대북 제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18일 북한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라고 일선은행에 통보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23일 대북 석유 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 제품의 금수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28일에는 중국 내 북한 기업들에 대해 지난달 12일로부터 120일 안에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소전선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대행은 지난달 28일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 정책의 전환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5 이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s China adjusting its actions towards North Korea that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hinese policy?
중국이 대북 정책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정책과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카네기 재단의 중국 전문가 더글라스 팔 부원장은 중국이 북한과의 거래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기 시작한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Because it will cost them business in the US and business in the US is far more valuable to them than
북한과 거래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미국과의 거래가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팔 부원장은 중국이 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북 정책을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can still be skeptical about how much these measures is, you know, will be implemented given that previous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앞선 중국 정부의 조치들이 만족스럽게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조치들을 얼마나 이행할지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올해 초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중국이 최근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약속과 행동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역시 과거 중국이 많은 약속을 했지만 몇 주 후에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행정명령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중국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과연 그 같은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ality is it's a long border and not just the border but also Qingdao for example. Qingdao does a lot of trade.
북한과 중국 간의 긴 국경 지역과 칭다오 같은 중국의 항구들에서 수많은 조선족들이 북한과 계속 교역을 할 것이고 중국 정부는 이 모든 활동을 멈추기를 원치는 않는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조치만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이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 제재의 마지막 목표로 꼽히는 대북 원유 공급에 전년 중단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카네기 재단의 더글라스 팔 부원장은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PRC's interest in stability in North Korea
tends to make this a last option. An option they don't want.
북한의 안정에 이해관계가 걸린 중국 정부로서는 원유 공급 중단은 선택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역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ou know, China's calculus is balancing what their where their interests are and influencing North Korea and influencing the US.
중국의 셈법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미국에 대한 영향력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스팀슨 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방안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장소를 다양화하면서 이를 예측하기 위해선 인공위성과 무인기는 물론 다양한 정보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닉 한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위성 분석가이자 군사 전문가인 한센 연구원은 2일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차량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핵실험 징후로 해석할 수 없으며 이런 분석은 북한이 외부 세계를 속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 2, 3년 후엔 민간 위성이 거의 실시간으로 북한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미 육군과 해군에서 위성 사진을 분석했으며 지금까지 40여 년간 관련 정보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센 연구원을 함지하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민간 위성 사진을 감식해 북한의 도발을 예측하려는 시도가 많아졌습니다. 신뢰할 만한 건가요?
When I looked at what's on Google Earth as an example. The last coverage. I don't know.
구글 어스를 통해 풍계리를 보면 일반에서 얻을 수 있는 위성 사진은 2개월 전이 가장 최근입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은 후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민간 위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돈을 주면 에어버스 4 등을 통해 최신 사진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최신 사진만 있다면 북한의 도발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를테면 핵실험 징후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활동처럼 말이죠.
I'll have to admit something to you. When I was writing all the stuff on Punggye, 438 North, I probably found all those signatures that you've just mentioned.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도 한때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분석했었는데요. 차량이나 사람들의 움직임, 눈길에 난 바퀴 자국 등을 발견해 분석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전 나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징후들을 보고서에 담지 않았어야 했던 거죠. 북한 정권도 이 보고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북한이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 풍계리 위성 사진을 보면 단서를 잡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또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은 모든 게 가림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무엇이 도발의 징후로 읽힐 수 있는지를 북한에 알려준 꼴이 된 거죠. 저는 더 이상 도발의 징후를 모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징후를 찾아내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알게 됐고 우리가 찾아낸 걸 다 감추고 있습니다.
차량의 흔적이나 사람의 움직임, 심지어 풍계리 실험장 인근에서 이뤄진 병사들의 배구 시합이 핵실험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긴 한 겁니까?
No, I don't think so. I think a lot of that could be done just to spoof us. And I think the biggest thing.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런 행동들은 우리를 조롱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가 봤으면 하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여줄 땐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길 바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북한이 괌이나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를 알 수 있을까요?
You know what they did back I think it was in February of this year at the Sohae when they launched those four
지난 2월 북한이 서해 미사일 발사장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4기를 동시에 발사했을 당시 직전에 찍힌 인공위성 사진들을 보면 우려할 만한 어떤 조짐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사 이후에는 그을린 흔적이 발견돼 그 장소에서 발사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발사 이전에 발사와 관련된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정보를 파악한 뒤 어느 곳에서 발사할지에 대해 여러 사진을 놓고 특정한 움직임을 찾아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미국과 한국, 일본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을 겁니다.
감시 자산뿐 아니라 다른 정보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Remember, Kim said something that everybody said, I can't do that. He said, I will launch from anywhere at any time. And that's what he's done. So he has launched, I have a chart that I made for...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이뤄낸 겁니다. 북한의 모든 미사일은 북한 내 모든 지역에서 발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활주로와 가까운 곳에서 이뤄졌고 활주로 주변 건물에서 조립이 이뤄진 것과 같은 일종의 힌트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활동을 감시자산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까?
Kim has many houses or leadership villas or whatever you want to call them.
김정은에겐 다양한 거주지가 있습니다. 갈 곳도 많습니다. 북한은 또 터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동수단도 다양합니다. 비행기와 헬리콥터, 그의 아버지가 타던 기차는 물론 차량도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로 이동할 때는 여러 대가 호위를 합니다. 어떤 차를 탔는지 알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따로 분석하고 있는 북한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으신가요?
And it has to do with nothing to do with North Korea, but it has to do with what is going on in Iran.
북한이라기보단 이란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9월 23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같은 기종을 퍼레이드에 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름이 북한의 화성 12, 화성 14와 같다는 점입니다. 발사 장면을 유심히 봐도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엔진도 같은 것이란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이란은 이 엔진을 장착한 미사일을 지난해 7월에 발사했고 이후 북한이 올해 3월 같은 엔진을 이용한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들 엔진은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최근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엔진을 북한이 자체 미사일에서 이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란이 이 엔진을 확보한 뒤 이후 북한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만간 발행될 군사 전문 매체 IHS 제인스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의 위성 감시 역량은 어느 수준에 와 있나요?
I was in the army in this business in the late 60s and early 70s. And it was called the Stone Age because everything was
저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미국 육군에 있었습니다. 당시를 석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필름으로 모든 걸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몇 주에서 몇 달을 기다리는 건 일반적인 일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육군이나 그 외 군의 다른 기관들이 무인기 등 비행체를 띄우고 위성 등을 이용하거나 혹은 비행체 스스로 촬영한 사진 정보를 분석기지로 전송합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글 어스와 같은 무료 위성 서비스를 통해 민간 위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화질이나 성능은 어떻습니까?
I'm not going to comment on the government's. When you get down to a 30 centimeter resolution on the
디지털 글로브사의 GOI 3과 4 위성은 해상도가 30cm에 이를 정도로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진을 찍는 것을 목적으로 한 민간 위성 운영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 3년 후면 수천 개의 민간 위성이 지구를 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모든 위성이 발사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한 예로 플래닛 랩이라는 회사의 경우 현재 여러 개의 매우 작은 상자형 위성을 띄워 북한 전역을 찍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상도가 3에서 5미터 정도여서 미사일 운반용 차량은 식별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상도 문제는 언젠가 해결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위성은 구름이 끼거나 어두운 밤에는 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군에서는 어떻습니까?
If you just think about it, if you've got a regular camera system on board and you're up about
카메라가 장착된 비행체가 3에서 5만 피트 상공 위에 있는데 구름이 떠 있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제약이죠. 열 감지 센서가 없다면 밤에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열 감지 센서가 있어도 해상도가 매우 낮고요. 구름을 뚫고 볼 수 있는 건 합성 개구 레이더뿐입니다. 일부 비행체는 이를 탑재하고 있어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좀 더 좋은 화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 수준에서 북한을 24시간 감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You've only got a limited number of resources. Okay, so and most of them have interchangeable payloads.
탐지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입니다. 물론 모든 무인기가 탑재 기기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카메라를 장착했다가 레이더로 바꿔 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끊임없는 이미지를 얻는 기술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무인기가 12시간을 떠 있다 해도 결국은 착륙을 해서 주유를 해야 합니다. 연속적인 이미지를 얻는 것과 밤과 낮 어떤 날씨에도 감시를 하는 건 아직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하는 지역을 촬영하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하루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을 감시하기에 가장 좋은 자산은 뭔가요?
If you remember right, maybe 2 years ago, there was a U.S. drone that was downed, or at least maybe
약 2년 전이죠. 미국 무인기가 이란에서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인기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포착하기가 최소한 쉽지는 않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같은 특정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이런 무인기를 띄우면 일정 시간 동안은 연속적인 사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접근이 거부된 지역을 비행하기 위해선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성 사진 분석가인 한센 연구원으로부터 북한을 감시하는 활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능력을 통해 외화벌이 수단을 늘리고 있다고 프리실라 모리우찌 전 국가안보국 동아시아 태평양 사이버 안보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최근 강화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자금 확충과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하는 결제 수단으로 컴퓨터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 얻을 수 있고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미국 정보 분석업체 레코디드 퓨처에서 동아시아 전문가로 활동하는 모리우찌 전 담당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에서 비트코인 채굴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움직임입니까?
The data we have is from April through July of this year. And I kind of get the data on a weekly basis.
우리가 분석한 북한의 인터넷 자료는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북한에서 어떤 인터넷 활동이 있었는지 분석하던 중 5월 17일 한 데이터를 우연히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날이 비트코인 채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전에는 북한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다거나 이에 관심을 보이는 점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5월 17일 시작된 채굴 작업은 우리가 분석한 마지막 날인 7월 3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Bitcoin mining is very computationally intensive. It requires a lot of energy and a high-capacity computer.
비트코인 채굴 작업은 다른 인터넷 작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채굴한 비트코인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불리는 가상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력하려면 고도의 컴퓨터 계산과 많은 양의 전기, 높은 사양의 컴퓨터, 또 넓은 인터넷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이런 활동이 크게 증가한 걸 확인한 거죠. 또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인터넷 정보의 특징 역시 구분됩니다. 이런 차이는 매우 두드러지고 발견하기 쉬운 편입니다.
북한에서 비트코인 채굴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죠?
First one was that it was activity being conducted by the state.
우선 누가 이런 작업을 하는지 두 가지의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군부나 정보 당국 등이 정권의 자금 확충을 위해서 시도할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 사용한다는 건데 채굴에 필요한 대역폭이나 전기 사용량으로 봤을 때 북한 정부가 이를 알고 있거나 허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북 경제 제재가 강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Recently, we've seen increasingly tough sanctions.
미국, 유럽, 유엔 등의 제재 때문에 북한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외화벌이 능력이 차단된 거죠. 따라서 북한은 제재를 피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트코인 채굴 등으로 얻은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마약 밀수나 위조 지폐와 비교해 안전하다고 판단한 건 아닐까요?
It's not illegal, right? So there's nothing that about mining Bitcoin or any other cryptocurrency.
우선 비트코인 채굴은 불법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한다고 해서 제재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게 아니죠. 또 가상화폐를 통해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화폐로 교환할 수도 있지만 실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북한이 최근 한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해킹을 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이런 공격을 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Yes, yeah, definitely. I think North Korean and specifically their hacking activity is kind of broadly.
물론입니다. 북한의 능력이 대체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고립돼 있고 또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는데 어떻게 그런 기술자가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을 돌아보면 북한의 해커들이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고 인터넷, 네트워크, 통신 등의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과거 미국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도 북한이 개입했다고 보십니까?
Yes. So for the Sony attack, both the federal government, the FBI, the U.S. federal government, anyway, and NSA have both.
네, 소니 사례와 관련해선 미국 연방 수사국과 NSA 모두 북한의 공격이 배후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방글라데시 은행의 경우도 북한이 배후에 있다고 했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정부 발표를 믿을 겁니다.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소니 영화사 해킹의 이유는 서로 달라 보이는데요.
North Korean cyber activity really started in about 2008, 2009, and we're geared mainly toward like South Korean.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08년 즈음인데 당시엔 한국 정부나 민간 기업, 언론사에 대한 공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해킹의 목적은 혼란을 일으키는 데 집중됐었죠. 하지만 2014년과 2015년 소니 영화사 해킹 이후에 크게 변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금융권에 집중이 됐고 자금 확충에 초점을 두게 됐습니다. 북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새로운 시점을 맞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혼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돈을 버는 데 무게를 더 두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비트코인으로 얻은 이익은 아직 적다고 보시는 이유는 뭐죠?
The current rate you earn about $100,000. You have that. So in terms of the amount of money that North Korea may need for their
우리가 분석한 기간 비트코인을 얼마나 채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 10만 달러 상당을 벌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비용에 비하면 10만 달러는 매우 적은 돈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조 지폐와 마약 거래 등 불법적인 활동으로 약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를 버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는 이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제재를 피하고자 비트코인에 집중한다는 주장은 과장이라는 분석입니까?
Clear interest by North Koreans in using the internet and hacking to create some funds right for the regime.
지난 사례를 보면 북한이 인터넷과 해킹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정권 자금 마련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상화폐로 경제 제재를 피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를 통해 외화 벌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는 이를 추적하고 제한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왜 추적이 어렵습니까?
Bitcoin was designed to be anonymous, in that it doesn't keep track of many identifiers.
처음부터 익명으로 사용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공격에 사용된 3개의 비트코인 관련 계좌가 있었습니다. 8월에 이 계좌가 3번의 세탁 절차를 거쳐서 아마 북한에 의해 다른 가상화폐로 바꿔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파 방해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교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re are two internets we're talking about. One, the global internet, which is the activity we profiled in the report that we wrote. And then the domestic intranet.
북한에는 외부와 연결된 인터넷, 내부에서 사용하는 인트라넷, 또 군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인터넷과 북한 내부에 있는 인터넷을 잇는 연결망은 수가 매우 적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어떤 국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 인터넷 활동을 분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We had this really unique set of data and we had some questions that we wanted to ask it and we felt like we could add them.
우선 아주 특별한 북한 관련 자료를 구하게 됐고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알아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북한의 지도층은 국제사회와 각종 뉴스, 유행하는 문화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도층이 외부 세계와 단절되지 않았으며 페이스북과 사진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 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약 0.1%의 인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실라 모리우치 전 미국 국가안보국 사이버 안보 담당관으로부터 북한의 사이버 외화벌이 현황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한국은 오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았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추석 인사를 전하고 많은 국민들은 고향을 찾아 가족끼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했지만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북한을 고향으로 둔 실향민과 그 가족들인데요. 혹시나 기대했던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아 쓸쓸한 명절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김영건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추석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임진각에서 실향민들의 합동 망향제가 열렸다고요?
예. 오늘 4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있는 망배단에서 북한이 고향인 실향민과 가족 300명이 합동 망향제를 지냈습니다. 또 임진각 곳곳에서는 여러 실향민 이산가족들이 철책 근처에 돗자리를 펴고 북쪽의 부모님들을 향해 절을 올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평안북도 중강진 출신인 이성만 씨는 저희 BOA에 마음이 무척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될까 혹시 기대를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북관계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다는 겁니다.
부르짖음이 있다고 해서 이 정책적으로 그걸 다 반영을 못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이 탈북자도 또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이산가족도 마찬가지고 아주 안타까움 이런 건 명절 때 되게 되면은 뭐 마음 무거운 거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모를 거기다가 남겨놓고 오신 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합동 망향제에 통일부 장관도 참석을 했다고요?
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격려사를 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추석엔 반드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결실을 맺지 못해 이산가족 어르신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6일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정부에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을 향해 이제 해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 문제부터 풀어가면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산가족 정보 통합 시스템의 통계를 보면 그 시급함을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지난 8월 31일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1,000명입니다. 이 가운데 54%인 7만 1,000명이 이미 사망해서 생존자는 6만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 내 이산가족들의 모임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은 저희 BOA에 상봉을 신청하지 않은 가족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실향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3만 1,000명이 뭐 이산가족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부 오도청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사항을 보면은 그것도 추정치입니다만은 이산가족이 850만 명으로 이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뿐만이 아니고 그 이제 부인 그다음에 자식들
2세, 3세까지 이렇게 다 합쳐서 이제 8촌 이내의 어떤 그런 그 가족 개념으로서 발표가 된 거고, 이제 그 북한에서 월남하신 분들, 1세들,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월남하신 분들이 지금 한 50만 명 정도가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위원장은 한국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만 보고 6만 명이 남았으니 이분들이 숨지면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는 정치권의 시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큰 착각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산가족은 민족의 아픔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결해 가야 할 책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앞서 통일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한국 정부는 이런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북한 당국의 상봉 호응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6월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한국에 망명한 중국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과 연계를 했었습니다. 이들이 한국 당국에 의해 유인, 납치됐다면서 송환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 등 어떤 인도주의 협력 사업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북한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한국에 망명한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사안과 자유의사로 한국에 온 탈북민 문제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서 BOA에 이산가족은 탈북민 문제와 별개라며 북한 당국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도 여정업원들의 송환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며 강압 외교로 지렛대를 더 높이는 북한 정권이 당장 이산가족 상봉에 응하면서 대화에 임할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입니다.
이산가족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얘기겠군요.
맞습니다. 이상철 위원장은 많이 가족들이 실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가족들이 희망의 끈도 아직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막혀 있으면 한국에서라도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을 환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단체들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을 지정해 국민적인 캠페인을 펼치길 원하지만 정치권에서 호응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늘 행사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말 이산가족 디지털 박물관을 개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어제의 아픈 기억을 오늘의 기록으로 남겨서 두 번 다시 동족 상잔이 없어야 하고 헤어진 가족은 다시 만나야 한다는 의지를 모으겠다는 겁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즉 4일 한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인데요. 서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추석 연휴와 한글날을 합해 최대 10일의 이른바 황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한국인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면서 지난 1일엔 하루 역대 최대인 11만 6,112명이 해외로 떠났다고 이김천 국제공항청사가 밝혔습니다. 전날까지 합하면 이틀 만에 23만 명이 해외로 떠난 겁니다. 또 많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들이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겹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도 평소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매우 조용한 것 같은데요. 추석을 맞은 남북한의 표정이 무척 다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추석은 연휴가 아니라 단 하루인데요. 게다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생일처럼 국가의 주요 명절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명절로 보내는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추석을 봉건주의 잔재로 여겨 폐지했다가 1988년에 명절로 다시 지정했지만 단지 민족의 미풍양속 정도로 보는 수준이라고 이곳 탈북민들은 지적합니다.
남북한의 다른 모습은 비단 추석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이 14 정상선언 발표 10주년이기도 한데요. 남북한의 반응이 많이 다르다고요?
네. 한국은 14 정상선언 10주년을 맞아 남북 대화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대남 비난만을 계속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상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당시 합의 중 많은 것이 지금도 이행이 가능하다며 대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지난주 열렸던 14 정상선언 기념식에서 14선언은 한반도의 평화 지도로서 상호 존중, 신뢰의 정신을 담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무모한 행동을 중단하고 협상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북한이 대남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난을 한 겁니까?
미국의 대북 압살 책동을 주장하면서 한국이 이를 적극 추종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오늘 외세 4대 매국을 운운하며 미국과 한국의 괴뢰들이 핵전쟁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4 정상선언은 지난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서명한 겁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백두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10개항에 관한 합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의 김영권 기자 연결해서 추석 명절을 맞은 이산가족 표정과 14 정상선언 10주년을 맞은 남북한의 분위기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타박타박 미국 여행, 거친 말타기 시합 로데오로 유명한 오클라호마 2편을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